북한 우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 뉴스 전망대 전태우입니다. 북한이 노동당 중앙 위 전원회의를 나흘째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아직 구체적인 결과는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이 중국 러시아가 제안한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다시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회의를 엽니다. 세계 식량 계획은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대북 인도주의 지원 자금으로 1,48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화재에서 아이들을 구했던 한 여성이 초상화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목으로 보위부에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전 북한 외교관 태영호의 북한 매체 읽기와 이주의 시사 용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지난 3일 동안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어 자주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공세적인 정치, 외교, 군사적 조치들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은 31일에도 전원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아직 북한의 새로운 길을 가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30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3일차 회의를 이어갔다고 31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전원회의는 계속된다고 전해 2019년의 마지막 날에도 회의가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1일차 회의에서 현 정세하에서 우리 당과 국가의 당면한 투쟁 방향과 우리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문제들을 의제로 상정했습니다. 중요한 정책적 문제들에는 비핵화 협상을 비롯한 북한의 대미, 대남 전략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 1월 1일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러시아가 제안한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다시 논의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이 현지 시간 30일 비공개 회의를 연다고 로이터통신이 29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안보리 회원국 비공개 논의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제재 완화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열리는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는 이달 초 대북 제재 완화를 골자로 한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발의했으나 안보리 전체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일부 제재 완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프랑스, 영국 등 나머지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현 시점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논의하기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통과 가능성이 없는 걸 애초에 알면서도 제재 무력화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식량 계획이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대북 인도주의 지원 자금으로 1,48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30일 세계 식량 계획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11월 북한 국가 보고서를 보면 세계 식량 계획은 지난달부터 2019-2021 임시 국가 전략 계획에 따라 북한에 대한 식량 배급량을 정상 수준으로 늘렸습니다. 11월 한 달간 58만 4천 명에게 제공된 식량은 2,897톤이었습니다. 임산부와 수유모에게 하루에 200g씩 영양 강화 공유식품을 지급했으며 보육원과 소아병동에 머무는 어린이들에게는 하루 160g의 영양 강화 공유식품과 과자를 제공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한테는 60g의 영양 강화 비스킷이 제공됐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은 식량 공급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달 북한 내 공장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함경북도 온성군 425 담배 농장 사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어린이 3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당시 불길 속에서 아이들을 구했던 한 여성이 보위부에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내부 소식통은 30일 데일리 NK와의 통화에서 불이 난 425 농장 사택은 한동 두 세대 주택으로 부모가 동기훈련과 야간 작업을 하던 중 집에서 불길이 치솟자 이웃에 살던 엄마들이 집에 뛰어들어 아이들을 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 어린아이들을 구해 병원에 뛰어가느라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구하지 못한 한 엄마가 보위부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엄마들이 각자 아이들을 구한 직후 농장 청년 노동자 한 명이 상대적으로 불길이 약한 왼쪽 살림집으로 뛰어들어 초상화를 구했습니다. 이 청년 노동자는 폭력 사건으로 교화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하룻밤 만에 자신의 가을을 뉘우치고 화마의 불길 속에서도 초상화를 모셔내온 청년 영웅으로 포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전 북한 외교관 태영호의 북한 매체 읽기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영호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올해 마지막 주간 북한 미디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헌법의 문제점을 따져보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27일은 북한에서 헌법절이며 이날에 주하여 북한노동신문 12월 27일자 1면에 사설 사회주의 헌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의 국가사회 제도를 더욱 공고 발전시키자가 실렸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최고 규범은 헌법입니다. 하지만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내건 공산주의 국가에선 당이 국가보다 위에 있으므로 당 강령이 국가 헌법보다 더 상위의 규범입니다. 중국이나 쿠바, 베트남 같은 공산국가에서도 당 강령이 헌법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북한 헌법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라고 되어 있어 일당 독재를 규정하고 있으며 당 강령이 헌법보다 우위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선노동당 규약과 강령이 북한의 최고 규범인가 하는 것입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북한은 헌법에서 공산주의라는 표현을 북한의 지도 이념인 김일성 김정일주의로 다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씨 일가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을 강요하는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 북한 주민의 삶을 옥죄이는 최고 규범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10대 원칙조차 김정은의 말 한마디로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어 결국 김정은의 말이 북한의 최고 규범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문 사설에서 언급하듯 북한 헌법은 김일성 김정일주의 헌법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 어디에서도 나라의 헌법을 세습 가문의 이름을 붙여 부르는 헌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북한 노동신문 자체도 세계의 유일무이한 가장 훌륭한 법전이라고 하였습니다. 북한 헌법이 김일성 김정일 헌법이라고 명기하고 있다는 것은 김씨 가문의 말과 지시가 법 성립 근거가 되거나 법 해석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법이 아버지라 불리는 헌법이 북한에서만은 왜 그런 대접을 받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북한에서 헌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북한 헌법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라는 점들이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바로 같은 날 노동신문 1면에 실린 몇 장의 사진들과 기사가 답변해주고 있습니다. 노동계급과 직맹일꾼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 행군대 혁명의 성산 백두산 답사라는 제목으로 실린 기사와 사진들을 보면 지금 선전선동부문 간부들과 청년학생 대표들에 이어 이번에는 노동계급과 직맹일꾼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대가 이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백두산과 그 주변 혁명전적지들을 걸어서 답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역사에서 이처럼 추운 겨울에 그것도 설을 며칠 앞두고 각계각층 대표들이 걸어서 백두산 주변 혁명전적지들을 답사한 전례가 없습니다. 김정은이 날씨가 춥다고 뜨뜻한 집에 박혀있지 말고 백두산에 와서 칼바람을 맞아야 대북제재를 극복할 수 있는 정신력을 가지게 된다고 모두 백두산으로 내몰자 그 누구도 NO 하지 못하고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바로 북한 헌법의 목적입니다. 이 세상 모든 헌법은 국가 지도자나 정부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지만 북한 헌법만은 김정은의 독재 권력에 방해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북한 헌법에는 지도자나 국가에 대항하는 개인의 방어수단으로서의 권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개개인의 권리로서의 기본권에 관한 개념은 인정되지 않고 오직 수령의 권리만이 존재하며 그러한 세습 체제를 인정하고 추종하는 자유와 권리만이 인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계속하여 나라의 법 규범과 규정들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우리의 정치 사상 진지, 계급 진지를 철벽으로 다지기 위한 중차대한 문제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정상적인 국가에서 법의 지배가 법의 자율성, 법의 우위성에 입각하여 국가 권력의 제한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북한 헌법만은 국가 권력의 절대성과 법의 수단성에 기초하여 국가 권력 간철을 위한 도구로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 헌법은 개인의 존엄이나 이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 헌법은 김씨 일가의 세습체제 전석을 보장하고 개인을 희생시키는 도구입니다. 북한이 정상국가로 나가자면 이러한 비정상적인 헌법과 김씨 일가의 말과 언행이 헌법보다 우위에 있는 법률 구조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올해 태영호의 주간 미디어를 마칩니다.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기약하겠습니다. 또한 국민통일방송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새해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통일방송이 보내드리는 뉴스 전망대를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세계 소식과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음 주께 미국 워싱턴에서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할 것이라는 당국자들의 관측이 나왔습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현지 시간 30일 폭스 뉴스와의 회견에서 서명할 합의문의 번역을 기다리고 있다며 다음 주 정도에는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도 소식통을 인용해 다음 달 4일 양국이 합의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미국에서 서명을 위한 초청을 했고 중국이 이를 수용했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올해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남성 공동 1위에 뽑혔다고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현지 시간 30일 밝혔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12번째 1위를 차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처음 1위 자리에 올랐다고 갤럽은 설명했습니다. 1948년부터 시작된 이 조사는 미국 성인 1025명을 대상으로 국적과 상관없이 생존하는 인물 중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주관식으로 쓰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올해 가장 존경하는 남성 공동 3위를 차지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 빌 게이츠, 프란치스코 교황,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애덤 시프 민주당 하원의원, 티베트 종교 지도자 달라이라마, 워런 버핏 버크셔의 소회의 회장이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지난해 세계 최초로 유전자 편집하기를 탄생시켰다고 주장해 전 세계 과학계를 충격에 빠뜨린 허젠 쿠이 중국 남방과학기술대 교수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중국 신화통신 등 관영 언론과 외신들은 30일 중국 법원이 허젠 쿠이 교수에게 불법 의료시술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과 3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허젠 쿠이 연구팀은 2018년 11월 크리스퍼라고 알려진 유전자 가위를 활용해 후천적 면역결핍증인 에이즈에 걸리지 않는 쌍둥이를 탄생시켰다고 밝혀 인간 배아 연구에 대한 윤리 논란을 촉발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은 이번에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세 번째 유전자 조작 아이도 이미 태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날씨입니다. 1월 1일 수요일에는 황해도와 평안남도 지역에서 새벽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해산 영하 23도, 강계 영하 21도, 청진 삼지연 영하 12도, 함흥 원산 영하 10도, 개성 평양 영하 8도, 사리원 영하 6도, 해주 영하 4도, 원산 영하 3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해산 영하 8도, 강계 영하 5도, 신의주 삼지연 영하 1도, 평양 0도, 청진 사리원 1도, 개성 2도, 해주 3도, 함흥 원산 6도입니다. 이어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북 밤바다에서는 오전에 서풍이 시속 29에서 36km로 불겠고 오후에 남서풍이 시속 22에서 36km로 불겠습니다. 먼바다에서는 오전에 서풍이 시속 43에서 64km로 불겠고 오후에 서풍이 시속 29에서 50km로 불겠습니다. 서해북 밤바다에서는 오전에 북서풍이 시속 22에서 40km로 불겠고 오후에 북서풍이 시속 18에서 29km로 불겠습니다. 먼바다에서는 오전에 서풍이 시속 25에서 43km로 불겠고 오후에 서풍이 시속 22에서 32km로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 밤바다에서는 오전에 1에서 3m를 일겠고 오후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먼바다에서는 오전에 2에서 4m로 일겠고 오후에 1에서 3m를 일겠습니다. 서해북 밤바다에서는 오전에 0.5에서 2m를 일겠고 오후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먼바다에서는 오전에 0.5에서 2m를 일겠고 오후에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98.09원입니다. 이어서 2주의 시사용어 전해드립니다.
2주의 시사용어, 오늘은 경자년에 대해 알아봅니다. 경자년은 2019년 황금 돼지해에 이어 황금 쥐의 해라고도 불리는데요. 경자년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해 국내외적으로 큰 행사들이 많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2020년 경자년을 미리 살펴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내년 경자년에는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뤄집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총선이라고도 하는데요. 제21대 총선은 2020년 4월 15일에 치러지고 재보궐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제21대 총선에서는 2020년 5월 30일부터 4년 동안 임기를 수행할 국회의원들이 선출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기존의 여야 정당이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에 돌입한 가운데 신생 정당들의 등장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 등록 및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 현황에 따르면 21일 기준 등록된 정당은 모두 34개였습니다. 이는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있던 2011년 11월 등록 정당 21개,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있던 2015년 11월 등록 정당 19개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 21일 기준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신고한 곳은 모두 11개입니다. 이 중 소상공인당, 평화통일당, 기본소득당, 부정부패척결당 등의 당명이 눈에 띕니다. 제21대 총선이 끝나면 도쿄올림픽이 다가옵니다. 도쿄올림픽은 2020년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하계올림픽으로 2020년 7월 24일에 개최됩니다. 이는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열리는 하계올림픽이고 1964년 도쿄올림픽 이후 56년 만에 도쿄에서 개최되는 두 번째 올림픽입니다. 이로써 일본은 아시아에서 하계올림픽을 두 번 개최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됩니다.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에서는 33개 종목에서 339개 세부 종목의 경기가 치러지는데요. 기존의 28개 정식 종목 외에 5개가 추가된 것입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 추천으로 추가된 다섯 종목은 야구, 가라테, 스케이트보드, 스포츠 클라이밍, 서핑입니다. 특히 야구는 야구 강국인 일본의 강력한 의지로 12년 만에 올림픽 정식 종목에 복귀하면서 또 다른 야구 강국인 한국과의 대결이 기대됩니다. 한편 남북은 2020년 도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및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유치와 관련해 국제올림픽위원회와 협의를 마쳤는데요. 이 협의에 따라 남북은 여자 농구와 여자 하키, 유도, 조정 등 4개 종목에서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 경자년의 끝을 장식할 일정으로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2020년 11월 3일에 치러집니다.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는 미국 대선은 한국에게도 매우 중요한 행사입니다. 미국 대통령과 정권의 교체는 대북 정책 변화 그리고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경자년 새해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청취자분들이 원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이성이었습니다.
오늘 뉴스 전망대 마칩니다. 2019년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0년 새해에 더 알찬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